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2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새벽 우리가 합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 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담이라 하미니다. 아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특히 이제 첫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아이가 아주 뭐 소소한 질병에 걸려도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기저귀를 오래 차고 있어서 아이 엉덩이가 좀 이렇게 짓물렀을 때 멀겋게 된 아이 엉덩이를 보고 마치 무슨 중병이라도 걸린 것 마냥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아이가 소소한 질병에 걸려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본래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라는 거야. 물론 젊은 부모들이 어르신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꼭 그렇게 아프면서 커야 되느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사실 어린이들이 소소하게 아프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 청소년기나 청년이 돼서 아토피 증상이 심하면 그건 정말로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갓난아이 때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가라앉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흔히 아이가 흙을 밟으면 땅을 밟으면 아토피 사라진다. 아이가 흙을 밟고 다니게 되면 캐열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아과 전문의들도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갓난아이 때 나타나는 아토피 증상은 대부분 유아기가 되기 전까지 가라앉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아이가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각각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성숙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성장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이처럼 아프면서 성숙해지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것이 혹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 중에 누가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교인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 과정은 말씀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뭐 그야말로 막힌 것 없이 스펀지처럼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대한 몇몇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론 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세상에서 배운 진화론을 두고 무엇이 맞느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와 달리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늘어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경 말씀과 삶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괴리 현상을 보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있는 참으로 악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가? 누가 봐도 악인이 분명한데 어째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보다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고민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자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고민인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주 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지금 읽은 본문 1절 보니까 주께 질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다,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다.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아주 명확하게 빙 둘러서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 던진 게 아니라 아주,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제적인 질문이죠. 흔히 말해서 어떤 그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질문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라 정말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겪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봤는데 악인들이 잘 사는 거 여러 번 봤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중 한 사람인 욥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어째서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커다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아주 격정적으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진 질문은 욥이라든지 혹은 뭐 시편 기자가 던졌던 질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진 질문은요, 그 정도에 있어서 아주 강합니다.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1절에서 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본문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는 것은 이코르 주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주께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결론은, 예, 본문에 나온 세 가지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 다음 2절, 그들의 마음을 머니이다. 마지막 3절, 죽일 날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결론은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절코 아니다. 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다. 악인이 행한 일들, 악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행위대로 그 악한 행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 또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언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도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꿔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속에 정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악인들에 대한 판단과 징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하심에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의 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악인들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